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탔는데 막상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하룻밤 사이에 세상의 교통법규가 세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엄청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어떤 도로는 빨간불에 멈춰야 하는데 또 어떤 도로는 빨간불이 직진을 의미하고 막 아예 신호등 대신 전혀 다른 통제 시스템을 쓰는 도로도 있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면 이 세 가지 규칙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길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데 교차로마다 지켜야 할 규칙이 다르다면 결국 차를 멈추고 짐을 다 내려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 대담에서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나뉘어버린 규칙,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패권 경쟁입니다. 늘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그 방대하게 쏟아지는 AI 뉴스 홍수 속에서 약간 겉도는 이야기들은 다 걷어내고요, 당장 실무와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흐름만 속속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의 뼈대가 될 아주 중요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바로 AI 데일리 브리핑 2026년 7월 18일자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정보 속에 숨겨진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 이 보고서에 날카로운 코멘터리를 더해주신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을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담의 메인 테마는 AI 패권의 축이 대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비유처럼 지금 한쪽에서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거대한 규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쪽,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난 자금이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풀어보죠. 도대체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7월 16일 상하이에서 꽤 의미심장한 서명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줄여서 와이코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가 창설이 된 겁니다.
와이코요? 참여국이 꽤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참여국 면면을 보면 카자흐스탄, 라오스, 파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무려 29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했고요.
와, 유엔 사무총장까지요?
네, 그리고 중국직 대표로는 왕이 외교부장이 서명석에 앉았죠.
29개국의 유엔 사무총장까지 참석했다면 단순히 무슨 기술교류 협약이라고 보기엔 판이 진짜 엄청 큰데요. 다음 날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 2026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기조연설까지 나섰다고 하던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 건가요?
시진핑 주석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개방과 상생, 안전과 통제 가능성, 문명 상호 학습, 그리고 협력형 글로벌 거버넌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안전과 통제 가능성을 법규와 긴급 대응 체계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대목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여기서 청취자님께 꼭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라 다루는 이런 기구 창설이나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지지나 비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요. 저희는 오직 이 보고서에 나타난 팩트, 그리고 그 팩트가 청취자님의 비즈니스에 미칠 파급력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상황을 뜯어보면요. 글로벌 시장의 지형이 완전히 쪼개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아주 흥미로웠거든요. 그 유럽연합이 EU AI법으로 굉장히 촘촘하고 엄격한 규제망을 치고 있고, 또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자국 내 관할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과 유럽이 이미 각자 규칙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와이코 창설로 인해서 UN 체계 밖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3의 거버넌스 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마치 전 세계가 각기 다른 전기 플러그 표준을 쓰게 되는 상황 같거든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규제와 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플러그가 새롭게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청취자님의 회사가 엄청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모델을 전 세계에 서비스하려면 유럽에 갈 때는 데이터 투명성을 증명하는 유럽령 인증 어댑터를 끼워야 하고요.
미국에서는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춘 어댑터를 끼워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수출하려면 이 모델이 와이코 표준에 부합하는가, 통제 가능한가를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생겨난 겁니다.
와, 결국 비즈니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표준 및 인증의 상호 승인 여부가 당장의 비용이자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 되겠네요. 우리 모델이 저쪽 규칙에서는 하루아침에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규범과 법률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기술과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번 상하이 전시회에서 공개된 하드웨어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다면서요?
네, 전시 면적만 무려 10만 제곱미터에 1,100개 기업이 3,000종을 전시했습니다. 그중 300종은 세계 최초 공개였고요.
10만 제곱미터요? 스케일이 진짜 다르네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시품 중에서도 진짜 시작의 판도를 바꿀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웨이가 공개한 아틀라스 950 슈퍼노드였습니다.
아틀라스 950? 저도 보고서에서 스펙을 좀 봤는데요. 어센드 950 DT칩 8192장을 자체 인터커넥트 기술인 유니파이드 버스 2.0으로 묵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56TB의 단일 과상 주소 공간을 만들고 성능이 FP8 기준으로 1엑사플롭스에 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일반인한테는 이게 다 무슨 외계어처럼 들리거든요.
숫자가 너무 크긴 하죠.
네, 그러니까 1엑사플롭스면 도대체 얼마나 빠른 겁니까?
쉽게 좀 풀어볼게요. 1엑사플롭스라는 건 1초에 무려 100경번의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초에 100경번이요?
네. 청취자님이 지금 업무용으로 쓰시는 최신 최고급 노트북을 수십만 대, 아니 100만 대 이상 모아놓고 동시에 계산을 시키는 것과 맞먹는 속도입니다.
와, 노트북 수십만 대를 하나로 묶은 수준이라는 거군요. 어쩐지 숫자가 비현실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칩을 8,000개 넘게 묶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 건가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니파이드 버스 2.0과 단일 가상주소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칩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좁으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삭은 많은데 도로가 좁은 거랑 똑같군요.
그렇죠. 그런데 화웨이는 이 8,000개의 칩을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따로 떨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메모리 상으로는 완벽하게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인식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칩 사이를 오갈 때 지연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칩 8,000개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딜레이 없이 작동한다. 이거 진짜 엄청난 도약이네요. 하지만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엄청난 성능의 시스템이 당장 내일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에 넣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상용화된 물건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다 하고 과시하기 위한 컨셉 모델에 가까운 건가요?
오, 그 의구심이 정확히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성능 과시를 넘어서 아주 치명적인 상용화 무기를 함께 꺼내들었어요. 아틀라스 850이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냉각 방식입니다.
냉각이요? 칩 연산 속도가 아니라 온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상용화의 핵심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AI 칩은 연산할 때 진짜 엄청난 열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초고 성능 시스템은 보통 특수한 액체로 열을 식히는 액냉식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아, 액체로 열을 식혀야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 데이터 센터는 선풍기처럼 공기를 순환시켜서 열을 식히는 공냉식 랙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멀쩡한 공냉식 데이터 센터를 다 뜯어 고쳐서 배관을 깔고 액냉식으로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시간이 들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러니까 화웨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능의 장비를 기존의 공냉식 랙에 그대로 밀어넣어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표준 공냉 랙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별도의 냉각 인프라 공사 없이 기존 서버룸에 바로 꽂아서 노드당 96장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게 진정한 킬러 포인트죠.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빠른데 데이터 센터를 뜯어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당장 지갑을 열게 되는 겁니다.
와, 기술의 발전이 그냥 단일 칩의 성능을 올리는 걸 넘어서서 그걸 유지하고 돌리는 전력과 인프라 호환성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효율로 진화하고 있군요. 이번 행사에 미니맥스 M3 같은 모델부터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 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걸 보면 이제 경쟁의 축이 단일 모델에서 시스템 전체와 전력으로 완전히 넘어간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자, 그럼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를 통째로 묶어서 병목을 돌파하려는 게 중국의 방식이라면요. 이 거대한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축,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은 아주 실용적이고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금의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미국의 AI 신을 보면 화려한 프론티어 모델 발표보다는 자본이 어디로 쏠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단서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회사가 파이어웍스 AI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최근 시리즈 D 투자로 무려 1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75억 달러에 달하죠.
1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잖아요. 엔비디아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2022년에 메타 출신들이 세운 신생회사인데 가치가 175억 달러요? 이 회사가 뭐 챗GPT 같은 엄청난 범용 모델을 만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팔길래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는 겁니까? 연환산 매출이 10억 달러에 하루 처리 토큰이 40조 개를 돌파했다면서요?
그들이 파는 건 초거대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그 거대한 범용 모델을 자기들 데이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를 파는 겁니다.
아, 맞춤형 인프라요?
네,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돌리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파이어웍스 AI는 아주 가볍고 빠른 오픈소스 모델들을 기업 입맛에 맞게 코스텀해주고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저렴하고 빠른 경로로 연산을 처리하게 해주는 라우팅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광에서 누가 더 크고 무거운 금을 캐느냐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금을 빠르고 싸게 캘 수 있는 고효율 곡괭이와 레이를 팔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본 쏠림은 글로벌 인프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 AI 칩을 거의 다 찍어내는 대만 TSMC의 2분기 순이익이 무려 2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나 뛰었고요. 심지어 연간 설비 투자를 600억에서 64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중국 내 AI 융자가 3주 위안을 돌파하면서 전체 시장 자금의 48.6%를 싹쓸이했다고 하니까요. 결국 전 세계의 뭉칫돈이 프론티어 모델 자체보다 그걸 실무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맞춤형 인프라로 맹렬하게 빨려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자본은 가장 실용적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정보의 거품. 그리고 팩트의 혼재입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3.5 프로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는데요. 여러 외신들이 7월 17일을 구글 제미나이 3.5 프로 출시일로 아주 콕 집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스펙도 아주 디테일하게 돌았죠. 신들이 익명의 소식통에 의존해서 쓴 미확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도가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냥 내부 엠바고가 깨져서 정보가 흘러나왔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나중에 까보면 그 스펙대로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가 비즈니스 실무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실무적 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팁이죠?
확인된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절대 섞지 말라는 겁니다. 청취자님이 고객사에게 새로운 AI 솔루션 도입을 제안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뉴스를 보고 아, 구글 제미나이 3.5 프로가 나오면 사양이 이렇고 가격이 이러니까 우리 프로젝트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죠 라고 확정적으로 안내했다고 칩시다.
아,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구글이 공식 발표를 미루거나 가격 정책을 완전 다르게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예산안이 꼬여버리는 건 둘째치고 고객사나 경영진에게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겠네요. 실무에서는 그런 유력한 썰을 확정된 팩트로 포장해서 파는 순간 엄청난 비즈니스 리스크가 된다는 거군요. 구글이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조언이네요.
맞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팩트와 신뢰로 굴러가니까요.
글로벌 거버넌스의 분열, 거대한 하드웨어 병목의 돌파, 그리고 인프라로 쏠리는 자본의 흐름까지 굵직한 테마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쏟아지는 기술들을 청취자님은 당장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실무에 써먹어야 할까요? 결국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상하이에서 공개된 AI 에이전트 폰을 언급했던 건데요. 이제는 실무에서 확산 중인 OpenAI의 ChatGPT 워크 에이전트 같은 기술을 진짜 주목해야 합니다. 우버나 쇼피파이, 길랩 같은 기업들이 이미 초기 도입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냥 예전처럼 질문하면 답을 주는 챗봇 수준이 아닌 거죠?
전혀 다릅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단순 대화형이 아니라 앱과 파일들을 막 자유롭게 오가면서 몇 시간짜리 작업을 하나의 완성물로 떡하니 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앱과 파일을 넘나들며 자율적으로 일한다고요? 그럼 당장 내일 출근해서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우리 회사에도 이 에이전트를 도입해보고 싶다면요?
보고자에서 제안하는 4단계 실전 활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위주의 단순 반복 업무를 하나 딱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결된 고액 주문 내역을 요약한다거나 은행 입금 내역을 사내 정보랑 대조하는 식의 업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사내 시스템에 MCP 서버를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MCP 서버 연결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AI에게 무조건 조회 권한만 줘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새로 쓰는 쓰기 권한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전트가 알아서 결제도 올리고 데이터도 고치게 하면 훨씬 편할 텐데 왜 쓰기 권한을 처음부터 막아야 하죠?
이게 마치 처음 입사한 열정 넘치는 신입 인턴을 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맞네요. 처음 입사한 인턴한테 회계 시스템에 읽기 권한만 주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거랑 똑같네요. 처음부터 수정 권한까지 줬다가 클릭 한번 잘못해서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가면 바로 감사팀 뜨고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요.
정확합니다. AI도 예측 못한 환각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매일 정해진 시각에 슬랙으로 결과만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일주일간 이걸 일종의 승인 단계 플랜 모드로 돌려보면서 사람이 할 때랑 시간이나 퀄리티를 비교해보는 거죠.
너는 당분간 장부 건드리지 말고 보기만 해. 그리고 나한테 매일 보고만 해봐. 라고 하면서 AI를 길들이는 시간이군요.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인사이트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다룬 이 거대한 변화를 짧게 압축해 주신다면요?
세 가지 거대한 이동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세계 AI 규범이 다극화되는 지정학적 변화. 둘째, 개별 모델에서 막강한 전력 효율을 갖춘 하드웨어 시스템으로의 진화. 셋째, 프론티어 모델에서 기업 맞춤형 인프라와 실전 에이전트로 이동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입니다.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AI 규제 환경을 가진 거버넌스 축들이 생겨나는 것을 봤고 동시에 여러 앱을 넘나들며 자율적으로 일하는 강력한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봤습니다.
네,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미래에 미국 규제를 받는 청취자님의 AI 에이전트가 중국의 와이코 규준 표준 인증을 받은 파트너사의 AI 에이전트와 국제거래 협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나 데이터 충돌은 과연 어느 쪽 규범에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묻게 될까요? 기술은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데 법과 규칙은 다시 국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느 쪽 기준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시는 청취자님,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의 안테나를 예리하게 세워두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인사이트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